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곤 속의 풍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빈곤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세요? 빈곤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세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는 생각을 꺼내서 이야기하라면 풍요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안 그런가요? 전혀 반응도 없고. 예.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을 좀 꺼내면 뭐 빈곤한 삶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빈곤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풍요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마음 같지 않죠. 마음 같지 않아요. 요즘 우리들의 삶은 예전에 비해서 보다 더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그렇죠? 풍성해졌어요. 아침에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아침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슈? 예, 진지 드셨슈? 이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식사하셨슈? 예, 예. 진지 드셨슈? 예. 늘 그것이 인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것을 물어야 될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예. 밥 못 먹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마트에 가면 없는 거 빼고는 다 있잖아요. 정말 풍성하잖아요. 다 먹을 수 있고 다 갖출 수 있단 말이에요. 생활 수준도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훨씬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상 타고 다니던 그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 그때서야 이 자동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늘상 반갑게 맞아주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나지요. 시끌벅적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갑자기 내 곁에 없으면 그때서야 친구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뭐냐면 부족과 결핍과 부재가 충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없어 봐야 소소한 일상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빈곤 속의 풍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사브낫 바네아, 즉 생명의 지탱자가 되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7년 풍년의 때에 다가올 7년 흉년을 잘 대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시대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모 기업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일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일 시대가 찾아온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인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이 믿음 또 이 삶의 특징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해요.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이 숨쉬는 것을 깊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3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우리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못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본다고 해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편견,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영적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각에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래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사람. 40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3절 하반절에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독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주시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지역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길 바라요. 한 분도 예외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죠.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선한 일에 대하여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하는 일마다 세속적이 되고 또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 되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다른 거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문제없이 풀어냅니다.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문제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몸도 아프고 사람들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꼬여만 가고 늘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고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에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지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형통 얘기합니다. 형통. 형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꼬여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이것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쉽게 풀려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꾸 꼬여만 가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 싶지만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더 꼬이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육신이 조금 강건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요. 계속 아프고 여기가 아팠다가 여기가 아팠다가 전부 다 아파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풀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꼬인 인생이지요. 요셉의 인생은 꼬인 인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형제들이 그만 보면 굉장히 업신여기고 따돌리고 그냥 때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에 노예로 팔리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부모 곁을 떠나 억지로 그렇게 형제들이 몰래 부모 몰래 가서 그 동생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방 땅에 끌려간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없는 나이에 그 고생을 했으니 더군다나 어렵사리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그 부인을 또 유혹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세월을 보내고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 싶을 정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빈곤한 삶 속에서도 풍요를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직분, 교회 봉사 일을 맡길 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하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까?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그냥 아무나 시키면 되지. 아무나 사람이 되면 되지. 뭐 교회 일 할 사람 없다는데 그냥 아무나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실력으로만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의해서 마음들이 움직여져서 봉사가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 어떤 실력 있는 자만 인정받고 어떤 부유한 자만 인정받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그 감동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꺼이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돈도 아닙니다. 뛰어난 재주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행운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성공보다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십시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궁중에서의 삶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성공을 자신의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46절에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대단하죠. 나이가 몇 살이래요? 30세요. 정말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와서 그 모진 인생을 살다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목에 힘을 주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친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냐면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피는 일을 진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신분을 더 굳게 세우는 일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고 나아가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왕 곁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당시 애굽의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두루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고 하는 것이 우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키워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탄탄한 대로에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6절 중간에 바로 앞을 떠나 얘기합니다. 오히려 바로왕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을 진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이 너무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이 너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와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저는 요셉이 저랑 너무 비슷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요셉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정치, 권위, 자리 욕심 없습니다. 혹 제가 정치하려고 하거나 자리에 욕심내거나 그러면 목사님 변했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변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정치, 자리, 권위, 권력, 뭐 목에 힘주는 거 익숙지 않습니다. 익숙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성도들을 돌보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목사로 부르신 거지 정치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자리에 욕심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신방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방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희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참 행복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주의 종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부족한데 기도해 주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기뻐요. 아들뻘도 못한 젊은 나이의 목사를 만나서 우리 교인들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사랑으로 그렇게 맞아주시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오셔서 막 잡고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늘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풍년 기간에 각 성읍마다 곡식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곧 흉년의 때가 시작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각 나라, 흉년을 맞이한 각 나라들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싸들고 요셉에게 오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각 창고에 그 곡식을 저장한 그 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강하지 않습니까? 막강해요. 요셉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요셉의 입김이면 대단합니다.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한 나라를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식량을요. 열쇠를 쥐고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 요셉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했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려고만 충분히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공정하게, 아주 투명하게 양식의 분배는 아주 질서 있게 진행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진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해서 그 힘을 휘두르다가 망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요셉의 애굽의 총리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받아들이고 여전히 성실한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선택하지 말고 영혼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일시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일시적인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성공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만약에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벌고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의 단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4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시면 곡물을 거두어 저장하되 쌓아둠에 이런 표현은 다가올 흉년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지혜롭게 곡식을 추수하고 각성의 곡식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풍년이라고 흥청망청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7년의 풍년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보려면 그가 성공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금방 교만해지면 그는 작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성공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면 그는 큰 그릇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작은 그릇입니까? 큰 그릇입니까? 큰 그릇이에요. 작은 것에 매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면 당시에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는 거예요. 왕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큰 그릇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그 속에 빈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답답하게 만듭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함 속에 풍요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지요. 빈곤 속에 풍요가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이요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어렵다 말합니다. 다들 빈곤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빈곤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은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계속 더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다면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더 많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창고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이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창고들을 수리하고 보완을 해서 준비시키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야 7년 흉년을 제대로 곡식 분배를 할 수 있고 물류 어떤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을 통해서 요셉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약이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단골로 나오는 뉴스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전시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국민 혈세 낭비 뭐 이런 거예요. 기존의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수십억씩 수백억씩 지어서 짓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시설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용지물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용하지도 않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골칫덩어리인 것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두 곳이. 한번 보세요. 관심 있게 한번 뉴스, 인터넷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국민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사람들 앞에 과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지어놔야, 뭔가 해놔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놨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창고들을 곳곳마다 창고들을 막 지어가지고 막 해놨으면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존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기존의 시설들을 잘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해서 각 고을에 다 준비토록 해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최대한 절약하는 거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사이즈를 키우는 교회 건축들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벌러 올지 모릅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보세요. 쓸데없이 사이즈 키우는 교회 건축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분당에 800억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 짓는 800억 교회를 지었어요. 800억 교회를 졌는데 그 빚을 감당을 못해서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결국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단 교회에 넘어갔어요. 이단 교회 500억의 경매에 넘어갔어요. 526억 원에. 여러분 800억을 모으려면 교인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헌금합니다. 눈물로 헌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800억을 모으려면 해야 될 일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을 진행하고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쏟아야 될 그 재정들을 건물 짓는데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감당해야죠. 그런데 감당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쓸데없이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교회 건축만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 겪는 거예요. 한두 교회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교회 건축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90년대까지는 풍년의 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흉년의 때입니다. 아껴야 합니다. 절약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써야 될 부분들만 써야 합니다.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요새처럼 지혜롭게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런 대안을 세워놓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요셉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흉년의 때를 맞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해야 합니다. 56절에 말씀해 보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지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어떻게 했대요? 팔매 팔았대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잘못 보면 오해할 소지가 강해요. 요셉이 사재기 했던 거 아니야? 사재기 해서 비싸게 팔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매점매석이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작은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이때에 백성들에게 그 곡식들을 공짜로 나눠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고문을 열어서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필요한 대로 양껏 다 가져가세요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흥청망청 낭비했을 겁니다. 땅바닥에 다 쌀쌀에 다 흘러갔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흥청망청. 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년, 6년 버텨낼 수 없었을 겁니다. 1년, 한 2년, 길어야 한 3년 갔을까요? 한 3년도 못 버텼을걸요? 어떻게 그러면 7년을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대단하지요. 요셉의 지혜는 대단한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절약합니다. 아낍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꼭 먹어야 될 때만 먹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끼는데 그런데 남의 것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면 흥청망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흥청망청이에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공중목욕탕이요.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죠? 공중 목욕탕 가시면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물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물 틀어놓고 딴짓 다 합니다. 내내 물이 틀어서 하수구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물 끌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나는 정당한 대가 지불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해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그렇게 트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만약에 이때도 동일하게 이 개념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이 곡식들은 오래가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해야 2년, 3년 정도 버텼을까? 모르겠습니다. 7년, 6년 동안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석구석은 썩고 병든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심지어 목회자 세계에서도 썩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때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셉을 너무도 본받고 싶습니다. 요셉을 닮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성공보다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그 지혜를 목회 현장 가운데 적용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순전한 믿음과 지혜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빈곤 속에 풍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빈곤 속에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빈곤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의 작품을 허락하시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순전한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잠시 잠깐의 성공보다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순전한 믿음과 지혜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빈곤 속에 풍요를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민족과 세계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